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도박, 마약, 인터넷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지 모르십니까? 한인중독증 회복선교센터가 회복해드립니다. 회복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전화 909-595-1114, 909-595-1114, 사이트 www.irecovery.org입니다.
세미나를 정금 검도 측에서 주제를 해주셨습니다. 사범님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빅토리아 한 관장님하고 같이 검도 도장을 하고 있는 사범 예술입니다. 근데 오늘 저 이런 일이 있는 걸 몰랐어요. 빅토리아 관장님이 추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항상 어두운 것을 보시는 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지복을 지가 찬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검도를 통해서 사람을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 도장이라 하지 않고 학교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민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렇게 사갔어요.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환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중에는 검도 학교를 하고요. 일요일 날에는 이곳에서 사랑의 동상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니까요. 귀한 분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1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10년이면 박사님이신데 17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이사장님이시고 17년 중독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이혜왕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1999년에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미국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도박 상담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인 모임도 많이 다녀봤어요. 학교에서. 한국 모임은 부모님들이 다른 민족의 부모님도 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또 남편이 중독이면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회복을 해서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7년째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사를 제가 섬기고 있죠. 자비랑의 선교사예요.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 하고 뭐 누가 안 도와줘 이런 거냐. 그래서 아까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안 오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까 우리 목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안 온 사람은 정말 손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정강권 검도실에서 학생 자녀들이 마련한 라면 예방 분모교실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오시는데 정말 이걸 사명의식을 갖고 이 다운타운에서 뭐 뭘 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선전도 대단히 했어요 이번에. 공모도 그런데 이제 안 오신 거예요. 또 이번에 사랑의 동상교회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셔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10대 학생 자녀들이 마리아나 남용 예방 분비교실은 메디컬 마리아나나 기호용 마리아나 학폭파로 우리가 반대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왕 됐지만 단지 한인 학생 자녀들의 마리아나 남용 예방을 위한 분모교실을 개최하는 것을 공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복이요. 사실은 각 가정 부모님들이나 본인이 해낼 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인 중독증 회복성 개선단은 본 예방 및 치유 자료로 인한 어떠한 회복과에서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가정에서 예방을 하시거나 또 예방을 못하셔갖고 마리아나에 이제 남용을 하게 되면 회복으로 대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참고로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제 당부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학교 밖에서 엔티드라 스쿨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야. 이런데 뭐 막 플랜카드가 있고 뭐 언론에서 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듣지 않은 사람보다 25%가 덜 마리아나를 했어요. 지금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 한 2009년도에 나온 자료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뭐 우리 관계 없다 얘들 안 오겠지 이런 식이지만 어떤 부모님 그래도 누구 이웃집에 누구 봐라 학교 다니다가 드롭되지 않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수시로 이렇게 식탁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고 강조한 그 자녀들은 80%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쪽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걱정이 돼서 오시다 이런 분들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알고서 가서 얘기하게 되니까 이걸 100%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마리아나 남용 예방 부모 기술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10대 자녀들 모두가 호기심으로나마 남들이 이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호기심으로나마 하지 않도록 마리아나를 접하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주요 목차는요. 첫째는 학생 자녀들이 마리아나 예방 치료 분모 기술을 개최를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물론 빅토리아 함께서 초청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하느냐? 두 번째는 마리아나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요즘의 사회적 환경은 어떤 거냐? 세 번째는 마리아나의 육체적 피해와 중독의 위험, 즉 중독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래서 마리아나가 그레이트 드락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마약 중독 치료 방법들과 완치의 어려움을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마리아나 했다가 한 1년 했다가 이 세상에 못 끊는 병이 어디 있어? 그것은 치유 하려고 하면 노웨이 아마 마약 한 것보다 10배는 더 시간을 소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되는데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은 우리가 영어로다가 이래요.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야죠. 대학을 가야죠. 또 짝 잡아야죠. 또 결혼해야죠. 40, 50대는 그냥 그날이 그날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10대들은 그 많은 사이에 친구 하나 잘못 만나거나 친구 하나 좋은 친구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걸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의 그 치료 방법도 완치 어려움을 설명드리면 이것도 무서워서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도 이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이거 허락하면 안 되겠다. 평상시에 반대 의사 착용하시고 예를 들고 아직 안 하니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때는요. 그게 뭐 일주일 매일 하는 게 쉽지. 나중에 중독이 돼갖고 그걸 갖고 고치려고 그러면요. 한국 마약 해본 모임에 다이아몬드 바이 쪽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전체에. 화까지 오셔야 돼요. 매주. 그래도 낫는 데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리앱에 들어가면요. 3만 불이에요. 미국 기관에 들어가면 6달. 리앱에 누굴 보내느냐. 디나이어의 심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활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뇌가 망가져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근데 시시시시 웃고 심지어는 호수 뽑아다가 저기 누가 경찰 왔다가 그냥 방에다 자기 침대에다 물을 막 호수 뽑아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뇌가 망가진다. 그래서 코미로 막을 거 뭐 가래로 막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네 가지 역할과 자녀의 열 가지 역할. 그냥 자녀가 엄마 아빠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아, 내가 끊을 수 있어. 뭐가 좀 자료를 줘. 그럼 여기 열 가지 자료가 있어요. 자녀가 해볼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네 가지 자료는 부모가 뭘 알고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나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오늘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독 예방 네 가지 가치의식 학습을 통한 내 가정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못하는 것을 개선하시고 남의 부모님들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아르시면은 진짜 만점을 갖고 온 그런 답변을 갖고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소위 예행연습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데가 아니에요 팜플릿 다 드릴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각 가정의 개선점 확인 실습을 통해서 토대로 한인 가정에 효과적인 예방 모델을 수립하고 실습하자 그죠. A라는 부인이 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B라는 뭐 전도사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에서 그걸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걸 그게 나게 들리면 그걸 바꿔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누구 하나 학생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를 오늘 다행히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실습 우리 해보자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실습 해보는 것만 최고의 답변이겠죠. 그런데도 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되십니까? 그냥 뭐 신문에 뭐 무섭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 그런 안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자, 중동 문제는 사실은 인류 최초부터 있어서 왔잖아요. 뭐 몇만 년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2016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카드를 해보려다가 1935년도에 와서 불과 80년 전에 이 중동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걸면서 회복 모임이 탄생된 거예요. 회복 모임만 갖고도 홀레만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데요. 여하간 그걸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그 미국 사람들도요, 록펠러 만나거나 뭐 언론 나갈 때 안대를 이렇게 갖고 나가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중독증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수치심이 더 있잖아요. 옆에 집에서 알까봐. 그렇기 때문에 회복으로 나오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중독병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싹터서 더 가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세 모임에 올 때쯤 되면 거의 다 망가져서 와요. 예를 들면은 무조건 초범으로도 마리아나, 옛날에도 이거 합법화 안 됐으니까 마리아나는 갖고 다니도 걸리잖아요. 걸리면은 무조건 변호사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치소에도 가고 며칠 우락부락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잠도 며칠 자고 나오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자녀들도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바이패스 시키는 부모님 사랑이. 그러다가 한 10년 뭐 15년 마약하면요 부모님들이 접근 금지명령을 내쫓으려고 못 들어오게 집에 들어오면 막 훔쳐가요. 어떤 미망인인데 아버님이 정말 결혼 기념을 줬는데 그 자녀는 완전히 망가져갖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걸 들고 나가서 마약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그럼 찾을 수 없잖아요. 그걸.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말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AA 신단계 원리를 적용하는 모임들이요. 200개 종류가 있으십니다. 도박, 마약, 알코올. 성중독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냥 모임이 200개라는 게 아니고 종류가. 그래서 지금 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미국 마약 모임이 10개 분명히 있어요. 그거 찾는데도 몇 년 걸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또 영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모들은 못 들어오게 해둬요. 거기서 잘못 보내면은 자녀들이 또 한 몇 년 거기 간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 다 끄는 사람 아니잖아요. 차를 두고 타고 가서 또 가서 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도망가지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단두박에서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에 12단계를 쓰는 거예요. 한국에는 39개가 있는데 제주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금주연맹 모임도 있고요. 자, 1935년도에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역사를 보면은 진짜 끊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1920부터 1933 13년 동안 프로히비션, 금주령이 선포돼서 최시법이라고 그러죠. 술은 못 먹게 했어요. 그때도 메디컬 알코올 제도가 있었어요. 밥도 안 먹어도 사니까 술은 반드시 먹어야 산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오래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들이 처음에 와서 보드카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회적인 문제 있었는데 그 13년 다시 매제했죠. 그때 진짜 끊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족 보고 나 다크하우스 그냥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그 아이언 바로에서 용접 웰딩 해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만 나가고 화장실 갈 때만 내버려달라. 초기 의지는 좋았어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워낙에 다이그노스틱 그 진단 명칭이 옛날에는 뭐냐면요. 점점 병원 치료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플레스니스. 가망이 없는 새. 나갈 때는 고맙다고 우리 꼬여서 나갔다가 또 한두 달 후에 또 들어와서 또 망신이 돼서 오고 이게 무슨 의사들도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고치면은 뭐가 계속 돼야 되는데 다시 재발돼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코올 홀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호플레스니스라고 해요. 중독자 아주 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1935년도에 생긴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마약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마약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술하고 거기 알코올 모임에 갔다가 마약하는 또 하는 그 사람이 둘이 얘기하다가 야 우리끼리 나가서 우리 마약 모임 차리자. 그래서 19년 후에 1954년도에 마약 회복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인 마약 회복 모임은 제한인 중독증 회복성에 따라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해요. 뉴욕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면 보고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이런 걸 어디 가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보겠느냐고. 비밀리에. 고맙다고 그러세요. 대부분 한인 부모님들은요, 한국권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영어권이에요. 그게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영어권에 영어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거기서 영어까지 하느냐. 그럼 또 알아요. 바이 랭귀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최고, 뭐 어디 가서 맡기면 다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영어 좀 하는데도, 한국말 영어, 한국말 영어 하다 보면 한국말 시키고 나서 한국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녀가 한국말을 조금 하잖아요. 나중에 한 1년 다니면요, 얘 한국말 들었다고. 감사하다고요. 요새 바이랭귀지 하려고 그러면 취지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 모임이 왜 따로 해야 되느냐. 영어로만 학생들이 배운 거지, 아들이 배운 거지. 우리의 진짜 패밀리, 그 오리진은 김치 패밀리 아니에요. 이게 중독이 그냥 어떤 경우에는 유전도 있잖아요. 가정 환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모임에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문화가 같으니까 그거에 맞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다 잘하고 다 회복, 재발 안 되는지 아는데 똑같아요. 한 10년 전부터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회복이 잘 돼서 자기 마침 대학 다시 가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자녀 낳고 잘 사는 세 가지 한 가지 금방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맥도날드나 어디서 만나면 컴퓨터에서 선생님 그러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서 만나면 시시 피해요. 중독자 상담자 시험에 그게 나와요. 사람을 직장 앞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상담받은 사람이다. 찾아가서 악수할 거냐? 1번? 2번은 모른 척할 거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있을 거냐? 누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 찾아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미국 사회에도.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1960년대부터 젊은이들이 마리아나를 대거 남용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월남전이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15세 이전에 마리아나를 피우기 시작한 26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62%가 코카인을, 9%는 헤로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서 마리아나는 다른 센 마약까지 남용하게 만드는 게이트웨이 드라그라.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에 감옥에 들어가 보면요. 마약 사범도 지금 한 90% 이상이 헤로인 중독자예요. 헤로인을 하면은 아편이거든 이게요. 다시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그 크레이빙을 참을 수가 없는 게 도대.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훔치고 아무거나 가져가는 거예요. 뭐 강도가 들어와도 뭐 여기 누 사람이 미친가 CCTV가 있나 뭐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범죄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까지 나왔냐면 비비트롤이라고 그 주사 한 대 맞으면은 헤로인 하는 사람들은 한 달을 생각이 안 나요. 뭐 담배 피우다 뭘 먹으면은 뭐 담배가 역겹게 생각나는 거 그렇게 나요. 근데 딱 28일 하면은 또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 그러면 그걸 줄 테니까 후유를 줄 테니까 와서 상담만 받아라. 그래도 도망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편 중독자 헤로인이 되면은 이 팔에 보시면 뻣뻣하게 주사 찍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얘 긴 샷을 입고 다니게 되고 손을 감추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웨이 드라그라는 게 그냥 뭐 그게 무슨 그게 약하다는데 그러지만 절대 아니에요. 꼭 글로 가요. 저희들은 그 많은 구애 과정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계속 오해한다. 남의 아들 같다가 많이 병신만 된다고 그런 일이 없어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똑똑하다고 뭐 그거 뭐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걸 따르셔야 돼. 안 되더라도 미리 알고 그렇게 막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25개 주에서 메디컬 마리아나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예요. 1996년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25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금년 2016년에 주민투표에서 미 전국의 4개 주가 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9개 주예요. 51개 주에서 29개 주면 57% 주가 지금 다 합법한 거예요. 메디컬 마리아나는요. 그 메디컬 마리아나는 제가 자세히 조사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연령제한이 없는 것 같았어요. 10살이라고 해도 진짜 암 환자고 에이즈 환자면은 걔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허락하면요. 근데 기호형 마리아나는 담배 그냥 21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9개 주니까 얼마나 그 전보다는 통제했던 숨어서 했던 것이 이제 예? 메디컬 그거 지금 50불 100불에 하나 하면 등록증을 산단 말이에요. 가서 우울하다 그러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다녀도 걸리면 합법인 거예요. 당연히 안 걸리는 거예요. 한 아버님은 자녀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좀 마련을 한다고 하는 것 같다. 정식적으로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다 딱 보니까 그런 가게에서 자기 아들이 들어가는 모습, 뒷모습 보여드려요. 이렇게 딱 바깥에 기다리면서 나오는 거 딱 붙잡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더래요. 그날로 자기 집에서 안 들여놓고 다른 친척 집에 들여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니 한절부절로 겁나 증상이죠. 못해갖고.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 그 아버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설마가 아니고 점점 그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 조사해봐서 에이틴인데 어떻게 언더트웬티에 팔았을까. 그때 이번에도 프로포션을 보니까 메디컬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에 제한이 없고 필요한 사람은 다 줄 수 있다. 처음 와 있으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을 말이 하나, 이거 기호형. 자기가 그런 병이 없어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한다. 담배 피우지. 그것이 이제 금년에 주민투표에서 4개의 주가 통과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56% 찬성, 반대 44%가 통과가 됐죠. 근데 지금 시행령만 나오면 여러 군데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연 제목 첫 번째, 학생 자녀들이 마리아나 예방치료 부모교육 개최를 왜 하게 되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과거에는 예방치료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문제됐을 때부터 치료한 거거든요. 게이트웨이 드라그 해야 되는 마리아나 미국 전체에서 뭐 지금 확보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자녀를 보는 일반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나면요, 이 뇌에 띵 해갖고 맛을 아는 거예요. 술을 처음부터 안 마시고 있는 학생들은 술 맛이 어떤지 뭐 쓰고 뭐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두뇌에 딱, 그것이 부모님이 피우고 담이 피우고 뭐 하는 거 봤다. 그럼 자기가 아주 괴로울 때 그 엔조이하는 방법을 두만 가지가 있을 텐데도 아버지가 한 거를 볼 때 나 자신은 저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그 도박하는 아버지의 아들도 도박도 해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콜로라도주 같은 데는 2000년도에 메디컬 마리아나를 합법했고 2년 후에 2012년에 기호형 마리아나까지 합법한대. 그럼 그 줄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례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염성이 많다 이게 마리아나가.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와 21세 이상만 한다 그런 의도와는 달리 마리아나를 남용하는 실제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나를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인 것이 치료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 치료책으로. 그래서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대상으로 학생 자녀들이 마리아나 남용 예방 교실을 오늘 시작하게 된 거죠. 예방을 안 하게 되면요. 자, 마리아나를 했다, 학생이. 뭐 숨기죠. 대개 중독자들은 알리바이를 먼저 돼요. 어디 갔다 왔다. 우리 50대 도박 중독자들은 LA에 있는 고향에서 온 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고향에 있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뭐 도와주다 왔다고 말해요. 그럼 전화가 오면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리바이가 떨어진 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을 해요. 거짓말을. 아주 기똥같은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한참 하고 집에 가는데 부인은 그라지 입구에서 기다리는 게 두 개만 하느냐. 한 번에 작사를 내겠다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햇바람 받고 딱 놀고 또 타고 그러는데 그때 뿜어낸 거예요. 딱 내리고 키우니까 여기 산책이라서 빨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야야야. 내가 직장에서 나오는데 왠지 내 차를 뒤쫓아가고 내가 후회를 갖다가 그냥 집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겨우 내가 집으로 바로 오면 붙잡히니까 그거 왔다고. 그 부인이 사로 들어왔으니까 도박할 때는 쑥 들어가갖고 그런 거짓말도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나셔서 도박 중독자분들은 거짓말이 반복되이 나와요. 그 도박이 아닌 문제에서도. 그래서 본인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거 필요 없는 거에도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끊어내는 작전을 또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 것도 후유증이에요. 이번엔 강연 제목 두 번째, 마리아나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요즘의 사회적 환경. 마리아나는 세계 도처에서 40여 종류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삼배, 찢어갖고 이렇게 삼배짜 갖고 근데 그때 국물들을 왜 안 잡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이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요. 근데 이 4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정신성 물질에 TH 성분이 많은 게 있고 어떤 게 별로인데 한국 거는 별로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리아나를 수천 년 동안 대마차로 불러왔어요. 대마차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다가 정신과학자들이 마리아나에 THC라는 성분이 들어서 마리아나를 피우거나 하면은 완전히 삥 간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마리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인 그 마리아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파, 그 은어가 한 10대까지가 돼. 자기들끼리 은어가 팥이라고 그래, 피어티. 1970년대에 와서야 마리아나의 THC 성분이 6%가 불과했어요. 70년대, 60년대부터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나를 파는 사람들이 보니까 효능이 좋다고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종자하고 마리아나 좋은 종자하고 또 이렇게 껍질이 길게 자라는 그런 나무로 교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퀄리티의 마리아나가 지금 자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마리아나는 평균 15%예요. 그 전에 70년대 6%던 게 15%는 2.5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하는 친구가 한번 여기서 해봤는데, 아, 이게 그 전에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삥!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즘 접하는 사람들은 독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좀 불리한 일을 물러셨지만은, 그분이 잘한 거는 Controlled Substance Act, 약물 통제력. 마리아나 황이 아니라 클래스 5, 1, 2, 3, 4, 5까지 해갖고 하나에 뭐 열댓 개씩 한 근 7, 80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리아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정부에서는 합법화하지만 페더럴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통령이 센 분이 나오면 그게 이제 그거 하지 말아라는 연방법이 우선이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약간 좀 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마리아나는 불법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미국의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한 그 컬처럴 서비스 액트에 보면은 마리아나가 불법이다. 너 확인해봐. 부모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면 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게 많이 한다. 자녀의 거짓수보다도 앞서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자료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마리아나 사용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건 2011년에 미시간 대학에 조사한 건데 이 마리아나를 조사할 때 어떻게 보면 대개 세네 가지 단계로 해요. 첫 번째는 일생에 한번 펴본 적이 있느냐? 해본 적이 있느냐? 지난 1년 동안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지난달에도 해본 적이 있느냐? 지난주에 해본 적이 있냐? 매일매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물어봐요. 매일 한다는 사람 더 농도가 더 어뮤스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12개월 내에, 1년 안에 마리아나 사용한 중고생들 대상으로. 1997년 이전에도 많았지만, 1997년에가 제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생. 여기 보시면은 8학년이 23%, 10학년이 42%, 12학년이 50%. 그래서 평균 내니까 38.3%였어요. 1997년도가요. 그러다가 인터넷도 1990년 말에 나왔을 거예요. 자녀들이 뭐 게임 좋죠. 무슨 뭐 채팅해야죠. 그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레터만 갖고도. 그래서 그거에 빠지니까 좋은 거 하나 하는데 굳이 그거까지 할 수 있냐 그거에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대에 보면 29.0%로 줄었어요. 38.3%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평균이 9.3% 감소된 거예요. 그러다가 1996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컬 마리아나 시작하고 1911년대쯤 가면은 거의 24개 주에서 한 거예요. 메디컬 마리아나를. 그것 빼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9.0%였던 게 2007년에 다시 32.3% 늘어났어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마리아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큰 적이 없어요. 줄었다가 왜 갑자기 올라가느냐 이게 다시. 그래서 3.3%가 지금 2016년이니까 5년 전 통계거든요. 32.3%가. 그러니까 지금 또 기호형 마리아나까지 하니까 당장 우리는 여기서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면 이거 아주 정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들이 더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매일 마리아나를 피우는 중고등학생들은 역시 1997년도가 지금 4%였어요. 매일 하는 중고등학생들. 그러다가 2007년도에 2.7%로 감소했죠. 그래서 1.3%가 줄었어요. 1997년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2011년도에는 4.3%로 증가했어요. 1.6%가 다시 증가한 거예요. 매일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1년에 한두 번 뺀 사람이나 똑같이 올라가. 어느 한 부분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것도 2006년부터 2014년에 콜로라도주에 거기 기호형 메디컬 다 했던데 2014년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18세가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18세 되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18세부터 24세 대학생들 중에서 16,000명이 메디컬 마리아나 등록증을 산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기호형 마련은 또 등록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ID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도 대학생이죠. 미 전국의 대학생을 보니까 2006년도에 34%, 2013년도에 39%, 5%가 다시 증가된 거예요. 메디컬 마련화 나오고 이제 막 크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대학생들이 마련화 사용을 52% 한 거예요. 다른 불법 마약들은 코카인이나 뭐 그런 거는 39%가, 18%가 작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왜 놨냐면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이번에 기호형 마리아나를 스페에 붙이기 전에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2003년도에 세계 최초로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마리아나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 소비량이 감소됐다. 마리아나를 풀어줬더니 더 센 마약이 들어오더라. 후에 그 미 전국 대학생들 보면 마리아나는 52%인데 다른 센 마약들은 39%니까 줄었는지 모르는지 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독과 의존성 면에서 볼 때, 알코올과 담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마리아나는 미약한 문제다, 이게. 그런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담배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담배는 피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사들이 10년 단위로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는 60년대부터 많이 피웠지만은, 그 숨어서 피우고 쉬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모임에 와서도 마리아나 학생 오면 부모 앞에서 내가 왜 필요하냐면 난 중독자 아니라고 말해. 빨리 그 자료 되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길길이 뛰어요. 제가 펑펑 치면서 집에서는 더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마리아나는 하다가 보면은 헤로인이나 코카인까지 가는데 담배 피다 헤로인 코카인까지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은 그릇된 정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형과 기호형 마리아나 합법화로 마리아나가 더 위험한 약물로 이끌 것이라는 지적은 상상의 산물이다. 절대로 그런 게 안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보세요. 지금 아까 자료 보인 것도 계속해서 마리아나는 게이트에 들어가고 다른 센 마약을 하는 거고 마리아나를 하는 학생이 증가가 되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센 약을 하고 싶으면 그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릇된 주장이죠. 또 미국인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2007년도에 1,440만 명이 마리아나를 한두 번 해봤거나 피워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1,740만 명이 한 거예요. 20%가 증가됐어요. 2007년보다 3년 사이에. 2007년도에는 이미 메디컬 마리아나가 생긴 데가 많잖아요. 1996년도부터 메디컬 마리아나가 됐으니까 모든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거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나 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가용성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고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 성인들의 마리아나 사용이 3년 사이에 20%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실게.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완전히 토탈로 주시켜야 돼, 대부분. 왜? 마리아나하고 운전하게 되면 거리감각도 되게 없어서 그냥 막 달리다가 그냥 달리면서 받는 거예요. 완전 대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파될 정도면 사람이 더 죽죠. 방어 운전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연 제목은 마리아나의 육체적 피해와 중독 위험. 마리아나에는 아까 말씀드린 420가지가 있다고 했죠. 통상 마리아나 소변 패턴은 담배보다 더 깊이 빨아들여요. 그리고 더 오래 폐 안에 마리아나 연기를 홀딩해요. 연기가 아까워요,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까 봐. 그래서 마리아나의 독성들은 담배보다 더 여러 신체 기관에 그리고 오랫동안 피를 나게 한대요. 어느 정도냐. 알코올이나 담배 피고 나서 검사하면은 이상이라는 걸 다 그렇게 클리어가 돼서 검출이 안 되는데, 마리아나는 너무 많이 막 들여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끝나고 마리아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출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리아나를 피울 때 420가지가 있지만 유해물질이 피울 때는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00가지로 다 화학물질이 이제 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혈류로 타고 몸 전체 세포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매일 일정 펴보세요. 이게 인체인데 마리아나를 스모킹 하면은 이쪽에는 암이 되는 거고 이쪽은 만성병으로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피우면 사람이 저렇게 다 된다고요. 아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2005년도에 어느 한 주에서 마리아나 관련해서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가 24만 2,200명이었어요. 자기가 가려고도 하는데 피다가 그냥 혼절해가지고 마리화나 항정신성 THC 성분은 물에는 용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술을 마시면서 너무 마셨을 때 물을 마시면은 그 알코올 포텐셜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화나는 물을 아무리 뭐지만 몇 단을 집어넣어도 물에는 용해가 안 돼요. 섞여지지가 않아요. 어디에 섞이냐면 fat. 우리 몸의 fat. 이 뇌를 이제 망가뜨렸는데 주로 이 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보호막이 있을 거예요. 나쁜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1차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의 THC 성분이 fat에만 용해가 된다. 그러니까 fat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구멍도 안 뚫고 fat에 대해서 슬슬 올라가서 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술은 물에 많이 넣고 fat에 또 안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같이 맥주 식스팩을 마셨을 때 여자의 몸에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녹으니까 맨의 바디에는 약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오르라고. 근데 여자분은 그 패트가 있기 때문에 살결이 보드락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남아있는 게 패트가 안 녹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남성의 그 알코올 음주 측정할 때 그 0.8%라면 여자는 0.7%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마리화나의 다른 육체적 영향들을 보면 헌 거, 허기가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안구 충혈, 동공이 확대된다. 지금은 음주운전자들 금방 불어서 뭐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기약 먹어도 그런 증상이 나오니까 구분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태까지 안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 경찰의 어떤 스페셜 팀에다가 그걸 잠깐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마약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리해보면 눈을 탁 붓기고 휴가실 라이시로 동공이 지금 늘어나는 걸 보는 거죠. 앞으로는. 그리고 마리화나로 인해서 멘탈 프로세스가 체인지가 돼요.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언세이프 드라이빙 안전운전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화나를 간혹 사용해도 다음과 같은 정신 프로세스들을 변형시켜서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또는 피운 다음에 바로 운전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작업장에서 뭐 호크린을 한다고 그런 걸 잘못 들으면 안전사고나를 위험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인터뷰할 때 그 마약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 흡연은 운전자에게 반응, 차가 옆에서 오느냐, 어느냐, 이거 빨리 캐치를 못 한다고요. 뭐, 저같이 나이 70대가 된 사람 같이 10대가 그렇게 느려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리를 지금 내가 80마일 달리면서 60마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집중력 저하.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앞에 있던 차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또, 마리화나에 도취된 채 운전을 한 고위 여성들은 매년 60만 명이라 해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모여서 검출된 약물은 알코올이 55%, 마리화나가 45%, 그럼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화나의 가장 현저한 피해는 다른 이 간이나 이런 것도 브레인이 제일 많이 생긴다 이자. 왜? 브레인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learning is slowed.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마리화나를 하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장학금 받지 말고 내가 다 대준다. 공부를 해도 대학 가서 못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단기기억력이 방해돼요. Concentration and short-term memory hampered.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출석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가는데 OX 뭐 호흡 이런 졸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는 자료들 공부해서 종합해서 에세이 쓰거나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안 돼, 자기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애따 모르겠다 하고 놓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가족은 자녀가 대학 가서 그 드롭해서 집에 와서 안 다니다가, 너무 안 다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난 마리화나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때까지 속은 거죠. 자녀가 마리화나를 하는데 대학만 열심히 보내려고 하고 그 그레이드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1년 쉬우시면서 빨리 마리화나부터 치료해서 보내는 게 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eaction time are slowed. 그 다음에 perception of time and distance are distorted. 시간과 거리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다. 이게 완전히 브레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뭐 너 공부 잘해. 너 안 할 수 있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네 알았어요 어머니. 다시 안 할게. 다 똑같은 눈물 흘리죠. 이틀은 못 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냥 인기응변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리화나의 장기적 영향은 논리적인 생각에 이상을 찾아요. 논리적인 생각이 이상해진다 이게요. 염색체들도 이상해진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유전이 밤에 아주 스트롱한 유전인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면역체가 있는데 시작하면 감기 들고 마약 오래 하는 애들은 감기 자주 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 면역체가 떨어진 거죠. 그것도 바뀌어지는 거죠. 아마 이거는 더 그 실감 있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캘리포니아 있는 분들 되게 트리플A 멤버십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트리플A에서 2012년에 마일리라는 학부시킨 워싱턴주에서 신호등기 사고를 낸 운전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라면 운전 사고자의 마리아나 양성 반응을 확인했더니 마리아나 합법화 되기 전에는 8%만이 운전자들에서 그게 나왔어요. THC 성분이. 근데 마리아나 합법화 된 다음에는 70%가 두 배로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합법화하고 메디컬 마리아나 합법화가 결국은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나 중독과 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인간의 뇌는 모두가 기쁜 체험을 재차 반복하도록 추구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사진에 보시면요. 뇌가 이 가운데 이렇게 된 부분이 쾌락센터예요.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하러 가서 딱 돈을 많이 땄으면 그게 여기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나 하면서 전화할 때 아, 그거 괜찮다, 뿅 만나면 그게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중국에 만리장성 여행 가는데 그 길게 그때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 웅장한 걸 여기 와서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잖아요. 평생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이나 하다 하면 항상 그거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뇌가 반복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고통을 회피하게 만드는 셀프시 브레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아버님이 도박을 했는데 자기는 엄마하고 첫째로만 평생 엄마하고 같이 살고 도박 안 하겠다 약속한 사람이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는 도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게 유일한 게 그것이 샘플을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옛날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께 못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독 문제는 인간의 뇌 안에서 흥분 자극을 받은 쾌락센터가 마리아나 할 적마다 그렇게 도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보상센터를 작동시켜야 돼요. 야 이제 이 할 때다. 그 다음에 뇌의 기쁜 체험들은 재차 반복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고통을 회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가져와라. 가져오면 비스켓 하나 주면 떡 먹고 또 비스켓 딱 들기서 또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이 우리 뇌도 반복적으로 그걸 나쁜 줄 알면서 자기는 해야 되는 거죠. 뇌신경 과학자들은 1987년에 뇌의 THC 수용기를 발견했어요. 머리 안에 마이라의 주성분 THC가 해당되는 그런 수용기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1992년에는 뇌수용기를 여는 신경전달 물질과 THC 수용기들이 뇌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파민 리셉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도파민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암에 가서 뇌신경에 간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코드 맞는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아주 맞는 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장을 탔다, 허깅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기쁘다, 승진했다 이럴 때면 그 뇌신경전달 물질 버블 뿡뿡 떠갖고 탁 붙으면 도파민 주공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한 건 인위적으로 열으니까 30분만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아나면 1시간이 좋다고 이렇게 보죠. 1시간 동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 딱 1시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시신시신 내고 웃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붕 떠 있는 어벡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쭉쭉 소리 들리고 뭐 무릎 퍼스 들리고 이게 환상 환체질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뭡니까? 선천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면은 한 2, 30분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5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약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도파민의 양이 나왔다가 빨리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서 이걸 더디게 해놓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이지 내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선천적으로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을 때는 그냥 막 여성 에스트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작식기다 끊어보세요. 뭐 이런 데 막 화다 터고 나잖아요. 뇌에 이상 물질 들어가서 컨트롤하면 언젠가 역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그 사진에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밑에. 쏘리. 그런 것이 마리아를 할 때 필라델피아 힐든 하스피들에서 MRI 뇌사진 찍은 게 저게요. 마리아를 하고. 할 적마다 저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매일 해보세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상해지는 건데. 자, 2008년에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마리아나를 수년간 많이 남용한 뇌가 비정상이라고 해요. Brain of Normality. 이미 뇌가 몇 년간 그렇게 하냐면 비정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마약 사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뇌의 기능을 변형시켜야 된다고 해요. 보세요. Change the way that neurons produce neurotransmitters. 뇌의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을 변형시킨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은 어떤 기쁨을 체험을 하고 해야지 그게 고로로 맞는 신경 전달물질 가서 딱딱 두드리면 금방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쁜 일이 없어도 마리아나를 복용하게 되면 TH 성분이 가서 근처만 가면 리모트코마냥 바로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내 뇌의 도파민 컨테이너라요. 그러니까 일일적으로 자꾸 좋았다 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에서는요 이만한 통을 엑스로 덤벼들어 놔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또 저장시켰던 게. 그러다가 마리아나 중독자가 이제 그만해야 했다. 나 공부해야 했다. 수독하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오는 게 없잖아요. 여기 있던 거를 아주 고갈시키는 거예요. 내추럴 프로덕션을 수독한 거예요. 뇌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막 자는 거 같지 않은 거예요. 뇌 안에서 좋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검단 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둬도 충당시켰던 뇌의 원래의 그 도파민 컨테이너가 수시로 들어왔으니까 인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중단시켰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안 들어오는 거 알았으니까 재생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울물 손에 쓰다가 수돗물 받으니까 음울물 폐기층 묻어놓고 안 쓰다가 다시 또 꺼내 써야 되는 거 같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도파민을 방출하는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기뻐해야지만 되는 그런 건데 기쁘다는 건 자기가 잘해서 정말 내가 잘했다고 인정하는 성취감에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리아나만 하고 그냥 열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사 뉴런으로 되돌아가는 거. 여기서 도파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제대로 못 돌아간다고 해도 다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뀐다 이제 교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imitate the effect of neurotransmitter. 도파민만 여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마리아나 TH 성분이 가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 안에는요 TH 성분이 그 해당되는 비슷한 그 리셉터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 더군다나 혈액센터 근처에 있대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block the effect of neurotransmitter. 어느 한 신경전달물질의 효능을 차단시켜버린다. 여섯 번째는 enhance the effect of neurotransmitter. 어떤 한 신경전달물질은 되게 자꾸 더 이렇게 고치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생성도 바꾸고 방출도 바꿔주고 다시 돌아가는 길도 바꿔주고 가장까지 시키고 차단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치시키고 이게 뇌가 1년, 2년 하면 완전히 이게 어브노멀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그리고 중독으로 인한 뇌의 세 가지 주요 경로 변화예요. 우리가 like, 뭘 좋아한다, 하고 싶다. 원톡은 달라, like, 난 그거 좋아한다. 난 그 사람 팬이다. 뭐 이럴 수 있네. 그런 것이요, 중독자가 되면은 like pathway that leads to euphoria. 그냥 내가 그냥 열을 받고 진짜 그걸 좋아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크가. 두 번째, 원투 경로. WNT는 뭐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아, 금년에 뭐 스케줄 안 맞고 돈도 주고 내년에 가자. 그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이 사람들은 마약을 지금 원투 한다. 하고 싶다. 그냥 안 하면 백만만 이게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크레이빙.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마약을 when I want, what I want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need 경로. 우리가 왜 의식주가 need 아니에요. 마약이 자기 need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시켜잡아요? 우리의 뇌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때에 마리아나 사용자의 기분 또한 변화되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는 기분을 바꿔주는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나 is mood changing swing drug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중독적인 행위들과 마약은 우리의 감정까지 바꿔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dependency addiction.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쭉 가다가 그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중독되기 위해서 마약이나 중독 행위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겠죠. 그 마약 중독은 주로 게이트웨이 드럭 역할을 하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긴 unwanted side effect. 부모님들도 마약을 하는 자녀들도 전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생긴 부작용이라는 거죠. 중독. 감기가 걸리셔도 감기 걸릴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마리화나 중독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친구들이 허작을 해서 한두 번 해보는 것을 마리화나 유스라고 해요. 뭐 이거 나빼. 내가 한번 맛보는 건데 뭐. 그럴 때 딱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뭐가 달라지는 생각이? 그럴 때 쾌락 부서에 딱 전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용 단계를 뭐 6개월을 그냥 다 하다. 두 번째는 남용을 해요. 더 필요하잖아요. 마리화나가. 그래서 마리화나 사용이 자신도 모르게 남용으로 동갑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dependency or addiction. 의존증 중독적인데. 계속 남용하다 보면 약물 중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자기 건강, 또 흡연 형태, 뭐 그 양, 그 다음에 꽃봉오리 있는 데가 제일 독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꽃 잎사귀 이런 것도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자기 대에서 나오는 것만 좀 연약하대요.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49%가 마리화나를 최소한 한 번을 해봤다고 했어요. 11%는 지난달에도 비롯했고 49%는 경험적이라 어쩌다 한 번씩 했다는 게 경험적 사용자고 12%는 상식적인 남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용 단계 들어가면 부모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영향과 마리화나 사용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더 빨리 알수록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예방을 못하시면 사용이나 남용 단계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빨리 대처하셔야 돼요. 그때만 해요. 또 부모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영향과 마리화나 사용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더 빨리 알수록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가족은 모르겠어요. 한인 가족은 제가 본 사람은 대부분 다 선 가족 회복 후 중독자 회복 안 해요. 아, 자녀가 안 나가는데 그걸 과연 뭡니까 뭔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자녀가 마리화나를 하면 뒤치적거리만 한 거예요. 뭐 이래서 티켓 받아서 벌금 내야 돼. 뭐 이래서 뭐 학교 뭐 네가 친구 이렇게 단대 학교로 보내줘. 뭐 수도시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꽤 뒤치적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후회가 계셔서 다음에는 네가 뭘 요구할 것이다. 그걸 알고 무슨 욕을 하면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답해 좋겠느냐. 여름방학에 제가 게임 모임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귀여우니까 너 게임 모임 가니까 나와 안 간다. 랩탑 하나 사주면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랩탑을 사주신 거예요. 안 와요. 다 게임 모임에 석달 탐독하고 나서 사주시면 되는데 그걸 먼저 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할수록 더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남용하는 패턴을 보면 돼요. 자녀가 잘하는 거 같죠? 하, 나 한 잔 할 수 있어.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뭐, 누가 줘서 그렇지. 난 자녀도 안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뭐. 그게 거부반응이거든요. 근데 거부반응을 하게 되면은, 회복 시작이 더 늦어지고, 부모님이 또 귀찮으니까, 아니, 너만 믿는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떤 데 자살한다고 그래요. 내 말 안 들어주면. 근데, 지나고 나시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안 받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육을 받고 자녀가 회복이 됐으면은 더 쉽게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용으로 가게 되고 남용은 나쁜 사용 패턴과 마리화나 위험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죠? 자꾸만 핑계대고 회복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더 위험한 데로 가려고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용 단계에서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가족들과 다툼이 증가돼. 언제 끊을 거야? 너 또 했냐? 안 했냐? 그 자녀의 가방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한 거예요. 너 이 정도에서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가방에다 마리화나를 두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데다 감출 거 아니에요. 그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생각을 하셨다가 어떻게 할까? 종합적인 알을 짜갖고 하나씩 하나씩 대처하셔야 돼요. 잘해오든 건전한 취미생활을 일절 관심 안 쓰죠. 그 다음에 약물 도치 운전도 하게 되고 법률 문제도 생기고 좋은 친구들을 멀리 하게 된다. 뭐 삶이 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한 남자 학생은 너 마리화나를 어떻게 했느냐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 마약을 혼자서 그게 지금 대인기피증이 심한 거예요. 2년 동안 했다. 2년 동안 친구가 없는 거죠, 그죠? 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디 교회에도 나갔는데 자꾸 겁이 나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박한 사람인데 그냥 결혼했는데 덩치가 정말 커요. 근데 애하고 부인하고 이제 셋이 말에 주말에 가면은 한참 가다면 부인 보면 남편이 안 보인대요. 한두 번도 아니니까 뒤에 가보면 막 숨어있대요. 누가 알까봐.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나의 다섯 가지 의존 증상들이 뭐냐 이게. 제가 마리아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좀 참고하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는 마리아나 사용의 통제력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게 있잖아. 집에서는 절대로 안 뺀다고 하는데 집에서 한 적이 있느냐 이게. 화장실에 와서 안 하는데 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 오브 컨트롤이에요. 이건 한 가지의 로스트 오브 컨트롤이지만 매사에, 학업에, 직업에 자기가 끊는다고도 못 끊고 하는 게 다 로스트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중단할 수 없다. Tries but cannot stop. 나 혼자 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것도 믿잖아요.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뇌에 인그레밍이 생기고 모든 것이 지금 망가졌는데 쉽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늘 마리아나를 할 생각에 잠긴다. 도박하는 분들도 카지노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가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돈을 어떻게 벌고 그동안 망가진 돈을 어떻게 갚고 또 어떻게 그걸 가기 위해서 합류해서 가야 되는가 뭐 이거 생각에 그냥 일주일이 그냥 적어도 하루 종일 그걸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의 테마를 neglect the rest of his or her life. 자기 라이프에 그냥 마약만 하면 되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리아나 남용으로 생긴 것이 분명한데도 부모님 볼 때도 그 문제를 극구 부인해요. Denies problems that are obviously being caused by the Mariana use. 내가 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 맨날 피우고 뭐 어제 다 망가져야 되는 그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그 이상 그 마리아나 의존증 증상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증상에 보면은 경험하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마리아나에 다섯 가지가 다 아니라. 심지어는 허용 안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이 없어도 이런 증상이 세 가지가 있으면 중독이 된 거예요. 여기 원래 참 재미난 용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중독은 의존된 체험에서 기인한다. Addiction is the experience of being dependent. 마리아나를 끊지 못하고 계속 연연연하는 그 자체가 중독인 거예요. 본인도 끊으려고 할 때 마리아나 금단 증상 이것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금단 증상은 육체가 마약이 체내에 들어올 것을 expectation,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후에는 한 번씩 탔으니까 이번에 피겠지 이렇게 밥 먹는 것 같이 그러다가 마리아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재조정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 바이올로지컬 셀 매일 담배를 피면 아, 이 사람은 매일 담배 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마스터가 결심해서 오늘부터 담배 끊자 라이터도 버리고 담배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기침을 시키면서 폐에 들어가 있는 검은 니코틴 탈을 뱉어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안 하기 시작하면은 육체가 의사도 아닌데 자생 능력을 막 그 힐링을 시작한다고요. 어머님도 막 반찬할 때 플러스를 비면은 나을 때쯤 되고 그냥 스물스물 가렵잖아요. 그런 게 쉬운 거예요. 처음에 와서 금단 증상이 뭐고 요 한 일주일만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학습을 받으면은 참는데 이걸 모르면 환자 이게 왜 안 하는데 더 나빠지지? 기분이 이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부인이 왔었는데 저를 초대해서 갔었어요. 이름은 쓰러지겠더라고요. 배짝 말라서.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래요. 남편 보고 바깥에서 술 마시면 크레딧카드 많이 쓰죠? 또 사고 음식을 집에서는 먹는 걸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안 먹는 걸 원했는데 퇴근하면은 설거지하고 뭐 식사 준비하면 뒤통수 보이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그 사람은 언드락을 했는데 위스키를 그 아이스를 딱 해서 따라라 떨어지는 그 그라스 서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차 사고 나면 앞에 윈드셰드가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부인의 마음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비위가 왔으면 오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일찍 죽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끊자. 그래서 3일 안 먹었어요. 그 첫날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의사하고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해줬어요.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잠 안 자니까 이건 못 견디잖아요, 부인도 거기에. 그 다음에 자기가 마시는 언덕 한 잔 마시니까 푹 잠이 나요. 셀프 메디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셀프 메디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니까 치과 사무실 있던데, 치과 사무실에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가서 몽원하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일을. 몽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더 술 들지 말고 시라고 한다니까. 정도로 술이 그런데, 말하는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육체적 건강 증상은 그간 약물 영향으로 변화되었던 뇌가 정상으로 작용하는 데서 오는 역작용이다. 정상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그래요. 부인이 신생아를 낳을 때 산고 고통하는 거고 이 건강증상이 똑같다고 그래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아이를 생산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본인이 겪어내야 하는 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많아요. 그리고 자주 보고되는 여섯 가지 마리아나 건강증상들은 안절부절한다. 레슬레슬리스. 그 다음에 성급해요. 리테빌테. 왔다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경미한 동요. 수면장애도 걷는다고. 그 다음에 구역질 또는 경련. 그 다음에 피로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아, 얘가 지금 금단 증상을 입고 있구나. 다음에는 담배와 마리아나의 간접 흡연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많은 데서 아직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담배 간접 흡연은 2012년에 실시한 담배의 간접 흡연 연구조사에서 미국인 5,800만 명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고, 3세부터 11세 사이의 자녀들은 5명 중에 2명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어요. 담배는 3차 간접 흡연이라고 있어요. 이건 간접 흡연은 포스거든요. 3차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집에서 많이 담배를 피고 뭐 이렇게 잿더리 만지고 뭐 이게 장롱 같은 데다 뭐 손대고 그러면 그 유아가 일어나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붙잡고 뭐 빨고 그러잖아요. 그게 3차 간접이에요. 거기 아주 묻어서 뱀 거에 그 가구에 그걸 3차 간접 흡연이라고 해요. 비록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 아무도 없는 형제들. 그런데 콘도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단독주택에 사는 자녀들보다 45%가 더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 콘도나 아파트 단지에는 다 붙어있잖아요, 집들이요. 그 옆에 집에서 그 담배 피우는 것이 한편의 연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은 좀 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안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식당 같은 그런 데도 안 갔는데 간접 흡연 피해가 청소년이나 어때 콘도나 그런 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나는 담배도 우리가 지금 박식하면 튄다는데 이것이 금방 온다고요. 현실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손님이 와서 있는데 마리아나 피고 왔을 수도 있고 뭐 왔었는데 펴도 말 못할 거라고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 간접 흡연이 있어요. 자, 이번에 마리아나 간접 흡연 피해. 참 이거 귀한 자리예요. 마리아나를 피울 시에 담배보다 50% 내지 70%가 더 많은 발암물질들이 인체로 들어간다 이거죠, 마리아나는. 그래서 마리아나 한 대 피우는 것은 담배 다섯 개 피운 것 같이 폐에 손상을 준다. 아까 16급이었는데 그 전반적이고. 이게 1986년에 전국 마약 남용 조사기관에서 마리아나가 타들어가면서 나오는 생명기 영향으로 대한 간접 흡연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실험이에요. 환기장치가 없다. 문을 닫고 8x7피트의 조그만 방에서 마리아나 흡연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대씩 피웠다 그러면 한 시간 두 대씩 피웠다고 하면 네 개 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어머니, 아버지 소변검사라면 마리아나 피웠던 것 같이 THC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8x7 똑같은 방 안에서 마리아나 흡연자들이 한 시간에 16개 피웠다. 그때 그 방 안에서 있던 마리아나를 전혀 안 피우는 사람은 마치 마리아나 한 개를 피운 것 같은 도취 증상도 보였단 말이에요. 소변 검사는 물론이고 도취 증상. 노르웨이 연구조사에서는 차 안에서 30분간 마리아나 6개 피를 피우면 방에서 16개 피를 피운 것과 똑같은 피를. 차를 타고 LA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1시간 간다. 근데 운전하는 자녀는 마리아나 안 피고 있고 옆에 패션자 하나, 뒤에 중형 패션 3명에 30분간 마리아나 6개 피를 피우면 그러면 운전하는 그 아드님이 마리아나를 한 대 피운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서 도치 증상도 거리 감각 없이 운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밀폐가 더 되잖아요, 차가. 청소년들이 그걸 지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간접흡연 피해 방법은 담배나 마리아나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우선 가까이 다가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마리아나를 흡연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너 하더라도 집에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그랬을 때 자녀한테 끊게 하는 방법 중에 효과가 있냐고 해. 담배에서 하더라도 난 모르겠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럼 어느 한 군데서는 안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덜 하고. 너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라고 해. 우리한테 왜 피해를 주냐. 여기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친사람 뭐 아닙니까? 강아지가 있으면 한 방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곧바로 이 정도가 되면 마리아나를 남용하고는 자녀를 치료 기간에도 깍지로 끌고 가야 돼요. 잘해서 달려서 뭐 내년에, 후년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변화의 강산 빼들 수다로 모여서